그 멋지고 크게 난 목소리가 진수 목소리 맞죠? 네. 예. 예, 아멘. 아유, 좋습니다. 예. 저희는 언제나 아이들이 이렇게 커서 이렇게 의자를 안 놓고도 이렇게 찬송을 앞에서 할 수 있을지. 예. 예. 예,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22장에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간이 이르매 그분께서 열두 사도와 함께 앉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랐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취될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주님, 오늘 저희가 또 말씀을 가지고 참 저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고 저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소위 이제 주의 만찬에 관한 그런 구절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대인의 유월절이지만 이것이 이제 신약교회의 주의 만찬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은 네 군데에 이제 이 주의 만찬 또는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이제 이제 고린도전서 이렇게 네 군데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중에 한 구절을 한 부분을 이제 저희가 함께 본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후에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연초라서 이제 보통은 저희가 형제님들이 교회 형제님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주의 만찬을 인도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했는데 연초라서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이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돼 있고 그래서 오늘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좀 연관되게 연속 선상에서 제가 이제 주의 만찬과 관련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의 제목은 유월절과 주의 만찬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곱 가지의 이 명절을 주셨었습니다. 총 일곱 개의 명절. 7이라는 숫자가 벌써 심상치가 않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7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에 하나님이 일주일이 7일인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7로 일하시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한 가지가 유대인에게 주신 명절의 개수가 일곱 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개의 명절이 이제 봄에 있는 명절과 가을에 있는 명절로 이렇게 이제 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봄에 네 개, 가을에 세 개 이렇게 이제 명절이 있었고 특별히 유대인 남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1년에 세 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너희 자신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해 주셨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그래서 봄에 두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보통 봄에 올라오게 되면 이제 오순절까지를 조금 기다렸다가 오순절까지를 같이 이제 지키고 자기 집으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교리적으로 볼 때 유대인에게 주셨던 이 일곱 가지의 명절이 지금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오심,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있는 네 개의 명절, 제일 첫 번째 유월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바로 다음 날부터 7일간 이어지는 무교절, 그리고 무교절의 중간에 들어있게 되는 초실절, 그 다음에 조금 떨어져서 이제 오순절,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이 절기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초림 사건과 관련되어 있고 모두가 다 이미 성취된 그러한 교리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가을에 있는 세 개의 명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하는 이 세 명절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교리적으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곱 가지의 이러한 명절들의 기초가 되는, 첫 출발점이 되는 명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니산월 14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 치자면은 3월의 중간쯤 되는, 3월 중순쯤 된, 그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경까지를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니산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니산월 14일이면은 우리 달력으로 치면은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교리적으로 볼 때에는 성도들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이 태어나게 되는 그런 것과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 유월절이 이제 어떻게 생기게 되었나,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범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 인류가 점점 번성하면서 대단히 사악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너무 사악해졌을 때, 특별히 창세기 6장, 우리가 지금 작년 성경 공부에서도 지금 천사에 대한 부분을 창세기 6장에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를 교란시킬 정도의 엄청난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인류를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이제 대홍수로 물로서 이 모든 이제 인간과 또 코로 숨쉬는 짐승들을 다 이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노아와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민족들이 번성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심판을 당했다고 해서 이 인간의 죄성이 없어지면서 민족들이 각각의 지역에서 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냐 하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인간들은 계속해서 그 속에 남아있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우상숭배하고 이 죄에 점령이 된 채로 이제 이렇게 계속 죄가 점점 더 불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사람을 인류 중에서 다시 선택하셔서 한 민족으로 다시 시작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때 선택된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새로운 땅을 이제 약속하시면서 떠나게 하셔서 땅에 데려다 놓으셨는데, 그 땅이 가나안 땅, 즉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 언약을 주시는데,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아브라함 언약의 골자는 두 가지였습니다. 졸리시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아브라함 언약의 골자의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땅에 대한 언약과 씨에 대한 언약. 예, 이건 뭐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땅에 대한 언약과 씨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이 두 가지는 같이 물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씨가 엄청 불어났는데, 그러니까 후손이 엄청 불어났는데, 이 예를 들어서 이 코딱지만한 땅에 살아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건 고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땅을 뭐 중국 대륙만한 땅을 주셨는데 열 사람이 통치해라 이렇게 되면 또 그것도 또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씨도 주셔야 되지만 땅도 주셔야 되는, 같이 이게 물려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는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뭐 자손은 고사하고 지금 아들 한 명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 씨가 번성해야 되는 그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게 한 400년 됐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또 다른 측면에서 일하셔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내쫓으실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의 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인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어떤 사람 사랑하시고 그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차지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일단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할 시간이 필요했고, 또 한 가지는 이미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하나님이 더 이상은 봐주실 수 없어서 심판을 하실 만큼의 어떤 죄가 충만해지는 그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기간이 40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조장하신 건 아니에요. 너 여기 내가 새로운 주인 여기다가 드릴 테니까 너희 방 빼야 돼, 그러니까 너희 빨리 죄지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아세요. 그냥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를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기간이 400년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어떤 예언 또는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을 거치면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렇게 재미있게 읽는 그 이야기들이잖아요. 이 요셉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마침내 요셉이 먼저 이집트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고 거기에서 총리가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 전 지역에 생긴 가뭄으로 인해서 가족들을 이집트 땅으로 초청하게 되고 그래서 70명 또는 75명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요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고센 땅에서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번성을 하면서 강성해지니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파라오가 일어나면서 위협을 느끼면서 이들을 노예화하는 정책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노예 생활을 이제 했는데 그 노예 생활이 400년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의 이제 거의 끝부분에 이르렀을 때 이들이 이제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절규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라는 한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제 빼내오기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파라오 앞에 가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놓아줄 것을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파라오는 그걸 거절하죠. 근데 파라오가 이걸 거절한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네가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파라오에게 얘기해도 콧방귀도 안 낄 거다. 들은 척도 안 할 거다. 하나님 미리 이렇게 알려주셨었어요. 마침 가보니까 사실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신 그 어떤 재앙들이 있었는데 이 재앙이 열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열 가지의 이 재앙을 다 당하고서야 마침내 파라오가 이제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는 것이었죠. 이 열 가지 재앙, 피, 온 땅의 그 물근원이 다 피가 되는 그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이, 파리, 우리 기억나시나요? 피게이파. 예. 그래서 이 열 가지의 이 재앙을 다 거쳐서 맨 마지막에 열 번째 주어지는 재앙이 있었는데 그 재앙의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기 11장 5절에 보니까 이집트 땅에 처음 난 것은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처음 난 자까지 다 죽고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다 죽으리라. 여기 처음 난 것이라는 것, 이것이 이제 first born, 이것이 장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first born, 장자였다, 이렇게 이제 첫 아들이었다 이렇게 그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장자들이 이제 다 죽는 그러한 재앙, 이것이 이제 내려지고 나서야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자들이 죽는 이것은 원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사실은 알려주셨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파라오에게 간 첫 번째 대면에서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 여러분이 한번 펴보세요. 이런 것들 성경으로 자꾸 좀 확인해서 성경을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좀 정교하게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이제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제 만나고 나서 그 직후의 일입니다. 여기 22절서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라. 아, 여기 보니까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네요. 여러분이 작년 성경 공부에서도 하고 계시죠? 호세아에서에도 나오지만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나를 섬기게 하라. 그가 가는 것을 네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네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열 가지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아홉 번째 재앙까지도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낼 것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 재앙이 있고 나서야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인데요.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이 이집트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0년 또는 430년 동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이 이제 종말을 구하는 그러한 밤입니다. 이 밤은 파멸시키는 자가 온 이집트를 다니면서 사람과 짐승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게 되는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들, 즉 이집트에게 복수하시는 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 맞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복수하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하는 분. 그래서 사람이 복수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육체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가장 큰 복수지만 하나님은 이 몸뿐만 아니라 혼을 능히 지옥불에서 멸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에게 복수하시는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밤은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만찬을 베푸시는 그러한 밤이었던 것입니다. 이 밤이 어떤 밤입니까? 여러분이 조금 앞서서 생각해 보시면 이 밤은 이집트에서 초상 나는 밤이에요. 그것도 초상이 보통 초상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초상. 한 집도 빼지 않고 그 집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는, 그리고 짐승의 장자까지, 짐승의 첫 새끼까지가 다 죽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그러한 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은 그 밤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찬을 베푸시는 그러한 밤이 지금 이 유월절 밤인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다윗의 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시에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만찬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만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공하시는 그 음식을 보니까 여기에 12장 8절 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과 9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이 고기 더 플래시 이 고기가 뭐였냐면은 양고기였습니다. 또는 어린 염소,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 이러한 양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 bitter herb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을 날로 먹거나 물에 삶지 말고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 구워서 먹는 고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베큐죠. 그렇죠? 바베큐를 해서 먹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에 구운 고기와 그 다음에 조금 딱딱한 빵, 이렇게 먹기에 좋은 빵이 아니라 먹기에 부드러운 그런 빵이 아니라 조금 딱딱한 그러한 빵과 또 쓴 채소, 이것을 하나님이 이 만찬의 음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영양학적으로 본다면 골고루 들어있는 것 같아요. 고기 안에 단백질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적절히 지방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탄수화물이 되는 이 빵을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또 채소를 지금 야채를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있을 걸 다 갖춰주신, 영양학적으로 본다면은 이 균형이 잡힌 식단 같아요. 맛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맛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음식들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맛있는 것과 맛없는 것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양고기 생각하면 어떠세요? 우리 송아지 고기도 이렇게 이게 어른 소보다 좀 어린 소가 좀 더 육질이 좀 부드럽게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잖아요. 양도 이 어린 양이기 때문에 훨씬 이게 부드러우면서 맛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이렇게 바베큐 이렇게 하고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웠다고 생각하면 맛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양은 맛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이 먹어야 되는 게 뭐였냐면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집에서 빵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누룩, 즉 이스트가 들어가야 밀가루가 이렇게 부풀면서 부드러워져서 그래서 이 먹기에도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수도 이 저기 주방의 수도 이렇게 꼭지에 보시면 물이 그냥 내려올 때 하고 이렇게 스위치를 이렇게 이쪽으로 바꾸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거품이 물에서 거품이 엄청 일어나면서 이렇게 떨어져도 물이 많이 안 튀기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품이 많이 들어가면 부드러워진단 말이죠. 공기가 그 안에 많이 섞이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밀가루도 똑같은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러한 것이 없는 이제 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맛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가 주에 만찬 할 때 먹는 빵하고 비슷한데 저는 요만큼 먹지만 즉 사람들이 식사로서 그걸 많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특별히 맛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더더군다나 야채를 먹는데 야채를 이렇게 좀 맛있는 그냥 뭐 이 샐러드 드레싱을 안 넣어도 이렇게 그냥 씹어 먹는 그것으로도 맛있는 그러한 야채가 아니라 채소가 아니라 쓴 거. 우리나라 쓴 게 뭐가 있나요? 쓴바기가 있나요? 쓴바기 뭐 이런 것들을 생으로 날로 먹으라니까 그게 얼마나 이 고기 맛도 다 베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맛있는 것과 지금 맛없는 것이 이렇게 지금 섞여 있는 것입니다. 먼저 불에 구운 양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불에 구운 이 어린 양 또는 염소 이 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은 이렇게 구워서 먹기 4일 전에 미리 준비를 해놨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12장에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달 10일에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에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언제 이 양을 준비하는 것이냐면은 그 달, 이게 이제 니산월인데 니산월 10날, 니산월 10일에 이 양을 미리 이렇게 잘 골라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깨끗한, 어디 병든 데도 없고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러면 안 돼요. 깨끗한, 그리고 숫컷으로서 이렇게 지금 집에다가 준비를 해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놓고서 이걸 실제로 잡는 날은 언제냐면은 6절에 보니까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에 이스라엘의 회중에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날 준비했다 14일날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4일간을 이 양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 우리가 이렇게 짐승들 중에서도 양을 보면 왜 대단히 좀 사랑스럽잖아요. 그렇죠? 강아지도 사랑스럽지만 양도 이렇게 보면 대단히 사랑스러운데 그것도 또 어린 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깨끗한 거, 아주 건강하고 깨끗한 그 양. 참 얼마나 이렇게 순수해 보이고 얼마나 참 이렇게 정이 가고 예쁜 양이겠어요. 그 양을 집에 4일 동안 이렇게 같이 데리고 있다가 결국은 그 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죽이는데 이것을 이제 집에서 각각 잡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 모여서 한꺼번에 모여서 그래서 이제 회중 가운데서 지금 전체 양을 이제 잡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죽여가지고는 이제 각 집에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장작을 펴놓고 이걸 굽지 않겠어요. 그럼 밑에 장작이 타고 있고 이제 이렇게 바베큐처럼 이렇게 꽂아가지고 아마 돌리면서 굽겠죠. 이 양을 굽겠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무슨 캠프하는 모양처럼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캠핑 가서 우리가 고기 해먹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제 조만간 이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세에게 주시는 그 율법을 받아서 행하게 될 그 성막과 제사제도에 보면 거기에서 지금 성막이 만들어질 때 제일 먼저 성막 안에 들어가서 보여지는 번제단, 그 번제단의 불은 영원히 꺼지면 안 됐어요. 번제단의 불은 계속 켜놔야만 했어요. 이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불 위에서 희생 헌물이 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캠핑 같은 데 가서 그런 어떤 바베큐를 보시면 야 맛있겠다 이렇게 군침만 흘리지 마시고 이 유월절 어린 양도 이렇게 했겠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아 이것이 보여주는 그 개념은 바로 번제단 위에서 불타고 있는 즉 지옥불에서 불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누룩 없는 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늘 해먹던 그러한 빵과 달랐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2장의 33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 장자들이 다 죽고 나서 파라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할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는 과정을 여기 12장 33절부터 이렇게 묘사하는데 34절에 보니까 백성이 반죽을 발효시키기도 전에 반죽과 반죽 그릇을 가져다가 옷에 묶어 어깨에 맸다 그랬습니다. 너무 빨리 재촉해서 빨리 니들 빨리 나가라 하니까 이 반죽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면 이집트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빵을 먹을 때 발효를 시켜서 그래서 부드러운 빵을 해먹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날은 하나님께서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 빵을 만들라고 그래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이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5장 6절서부터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이 누룩이 부패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이제 교파 교회들에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그 하늘의 왕국에 관한 일곱 가지 비유를 하실 때 그 중에서 누룩의 비유를 할 때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루서말에 이 누룩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부풀게 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 교회가 처음에는 대단히 미약했지만 이것이 마치 부푼 그 밀가루처럼 나중에는 이렇게 왕성하게 된다. 겨자씨도 똑같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올바르게 이걸 해석하지 않으면 엉뚱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일관되게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의 그 누룩의 비유는 그렇게 해석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도 부패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사 기독교의 어떤 이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문제도 하나의 빵덩어리를 이루어가는 문제라 그랬죠. 그러니까 누룩이 섞이지 않은 빵을 만들어가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성경 전체에서 누룩은 부패,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유월절에서 첫 번째 유월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게 하신 이 빵에는 누룩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함께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쓴 채소였습니다. 쓴 채소. 이것도 양고기와는 대조적으로 맛이 없는 그러한 이제 음식이지요. 그러면은 왜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찬을 베풀어 놓으시고는 맛있는 것과 맛없는 것을 섞어 놓으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날은 기쁨과 슬픔이 함께 공존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제 이 400년 또는 430년간의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들이 그것을 미리 알지는 못했어도 그걸 미리 느낄 겨를은 없었어도 어쨌든 그게 사실이니까 해방될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날은 슬픈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셔서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도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슬픈 날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중에 수많은 이집트인들이 죽어야 돼요. 이집트인은 마귀의 형상으로 창조된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집트인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완악함과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야 되는 날입니다. 또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 온 인류의 그 죄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날인 거예요. 이 유월절에 죽어가는 이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신데 이 하나님 자신이 지금 이 인간들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 죽음을 맛보셔야 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은 비참한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맛있는 것과 맛이 없는 것을 이 만찬에 섞어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유월절 사건 이 사건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바로 피였습니다. 아까 읽은 대로 출애굽기 12장 6절 7절 보니까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에 양 옆 기둥과 위에 문 기둥에 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좀 이렇게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인구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엔 70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나올 때쯤 됐을 때 이 사람들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지요? 잘 안 들리네요. 700명이요? 남자만 얼마라 그래요? 남자만? 이거 나오고 나서 이집트에서 나오고 나서 인구조사 하잖아요. 우리 민수기 배우고 있잖아요. 나오고 나서 인구조사 해보니까 장정만 60만이었잖아요. 장정만. 그렇죠?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이니까 그에 딸린 가족까지 생각하면 아마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만 또는 300만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일단 가족의 대표만 나와서 회중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양을 잡는다고 해도 이것이 보통 일이겠어요? 뭐 구름대 같이 모여 사람이 지금 한 2만 명만 모여도 사실 월드컵 경기장 이런 데에 모여도 뭐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십만 명이 지금 한 자리에 모여서 다들 양 한 마리 다들 가지고 와가지고 대야하고 양 한 마리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일순간에 그거를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 그 양들은 얼마나 빽빽될 것이며 그렇잖아요. 여기저기서 죽어가는 양들 죽어가면서 외치는 그 양 소리 피 튀는 것 피비린내로 진동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대단히 정말 좀 우리 요즘 표현으로 하면 좀 엽기적인 그러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집트 사람들이 보면서 쟤네들이 미쳤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 사건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지금 이 양들을 이렇게 다 잡고 그래서 이제 이 4일간을 함께 지내던 그 양, 사실 우리가 애완짐승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식구 같아지잖아요. 그런데 개들을 이렇게 끌어다가 직접 그 주인이 지금 목을 따서 얘를 죽이고 피를 내야 되는 그런 문제란 말이죠. 대야에다 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얗고 정말 너무 사랑스러웠던 그 양의 하얀 털에 갑자기 검붉은 피가 확 물드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도 튀고 옷에도 튀고 그냥 이 피 범벅이 되는 그런 문제인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피는 사람이 먹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피를 먹는 것은 이제 조만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받는 율법에 의하면 피는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피를 이제 대야에 받아서, 그러니까 대야에 받을 정도니까 피가 대단히 많았겠죠. 양이 그렇지 않겠어요? 양 한 마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피를 이렇게 이제 다 받은, 그러니까 양의 이 피채로 먹으면 안 되니까 양에 있는 피를 어쨌든 다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량이 됐을 거예요. 그 대야를 이제 가져다가, 그러다가 자기 집으로 이제 각각 다 돌아가서는 우슬초라고 하는 그 풀로 이제 피를 찍어서, 그래가지고 마치 그것을 붓처럼 사용해가지고 페인트 칠하듯이 문의 그 인방과 양 기둥에 그걸 이렇게 뿌렸단 말이죠. 묻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피가 이게 점점이 이렇게 이제 뿌려질 때 이것이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사실 좀 많이 뿌렸어야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흉내만 낸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이제 뿌렸어야 됐을 거란 말이죠. 피가 좀 점성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맹물처럼 이렇게 줄줄줄 흐르지는 않아요. 피가 약간의 점성이 있어서 이렇게 아마 엉겨 붙었을 거예요. 피가 이렇게 그런 상태로 문에 지금 발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이 피의 양이 상당했기 때문에 또 많은 양은 아마 바닥에 쏟아버렸어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뿌리면서 이게 자기 몸에도 튀고 막 또 쏟아서 어디다 버리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또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각 집에서 그걸 다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무당푸닥거리 하는 거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마치 그런 모습하고도 비슷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피를 갖다가 이렇게 대야에다 해놓고 다들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이거를.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이 피가 색깔로는 빨간, 이 붉은색이 사람을 흥분시키고 또 이 피비린내도 이게 대단히 사람을 역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유월절에 이렇게 피를,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피를 받아서 자기 집에, 다른 데도 아니고 자기 집에 대문 앞에 그것을 이렇게 바르는 이러한 행위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쾌한 그러한 행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이 조금만 이것을 천박하게 향하면 그야말로 무당 구판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조금 이렇게 신중하면서 좀 절제된 형태로 이렇게 종교적인 의미를 담아서 절제된 형태로 이렇게 했어야만 되는 아마 그런 예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각 집에 발라진 이 피들과 또 양을 한꺼번에 모여서 잡을 때 흘렸던 그 피들과 또 자기 몸에 잡을 때 튄 피와 또 바를 때 튄 피, 이런 피들과 또 땅에 또 이 나머지를 쏟아버렸어야 했을 이 피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마 이 이스라엘이 모여있던 이 고센 지역은 피바다였을 것입니다. 아마 이걸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붉은색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우리 중국 사람들이 이 붉은색을 좋아하시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중국과 관련된 이런 이 영상들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깃발 같은 거나 이런 이제 그런 걸 많이 해놓잖아요. 아마 그렇게 상당히 많은 양의 그 붉은색들이 이렇게 이제 보여지지 않았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이렇게 피도 바르고 또 집에 들어와서 양고기도 맛있게 먹고 배불리 잘 먹고 영양 보충을 잘 했겠죠. 보충을 잘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뭐 많은 사람들이 그날 밤에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불안해서 뭐 뜬 눈으로 재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특히 어린애들은 그냥 잤겠죠. 뭐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밤중에 12장 29절에 보시니까 한밤중에 그랬습니다. 29절 미드나잇 한밤중에 이스라엘 이집트 전역을 강타하는 그런 전무후무한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나잇메어라 그러죠. 그야말로 나잇메어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29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것 곧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옥에 갇힌 자의 처음 난 자까지 다 치시고 또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온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집트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아까 양들이 죽었을 때 그 양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던 것과는 반대로 이번에는 이집트 전역에서 이번에는 사람들의 울부짖음 소리로 이제 메아리 치는 것입니다.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이는 그곳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집에 다 장자는 있지 않겠습니까? 첫 태생들이 다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이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즉각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그 전에 아홉 번 동안 학습이 되어 있었잖아요. 피, 개구리, 이, 파리서부터 해가지고 첫 번째부터 피를 보여주셨었는데 맨 마지막에는 이게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다 피를 보는 이게 여기 죽음이 어떤 형태로 죽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은 안 해요. 그냥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즉각적으로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섬기는 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절규는 이제 자기의 모든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기의 장자가 죽었다는 이 절규가 이제 분노로 바뀌었을 것이고 그러나 이 분노는 곧바로 절망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열 번씩이나 이런 재앙을 당했을 때 그렇다면 이거 다음에는 뭐가 올까? 그러면 내가 죽는 것밖에 남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열 번이나 이런 재앙을 당하고 내 자식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올 것은 뭐예요? 내가 죽는 것밖에 더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망, 이 절규 속에서 분노했을지라도 곧바로 절망으로 바뀌면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1절에 보니까 밤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아침까지 기다릴 수도 없었어요. 그 밤 지나면서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밤에 일어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주를 섬기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떼와 소떼도 가져가며 또 나를 축복하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집트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며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급히 내보내려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죽었다. 우리 다 죽었다. 그거죠. 다 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다 말고 뭐 잤어도 한 너댓 시간 잤겠죠. 저녁에 유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날짜는 저녁이 먼저고 그 다음에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면 유월절 저녁이 먼저 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그 이 음식을 먹고 나서 한 뭐 6시 7시 8시고 잠들지 않았겠어요. 뭐 그러면 한밤중이다 그러면 12시 1시쯤 됐을 텐데. 그러니까 몇 시간 못 잔 거예요. 너네 시간 자고 나서 눈 비비고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급히 짐을 챙겨가지고 이제 그 땅을 떠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집트에서의 400년간의 종살이의 마지막 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밤을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24절부터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규례로 삼아 영원토록 지킬 것이요. 자, 규례라는 말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규례, 오디넌스, 규례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나중에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주의 만찬도 규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례. 이후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때 이 예식을 지킬지니라. 아, 이것은 또한 예식이기도 해요. 예식. 근데 여기 영어 표현을 보니까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우리가 우리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경배하는 이것을 우리가 월십이라고도 하고 서비스라고도 영어로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26절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면 너희는 이르기를 그것은 주의 유월절 희생물이니라. 그분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사 우리의 집을 건져주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간다. 이게 pass over. 위로 지나가는 것. 이게 유월. 이게 한자로도 다 유자도 그렇고 월자도 그렇고 다 이렇게 담을 넘어간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이것을 예식으로서 또 규례로서 지키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그 뒷부분에 40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집트에 거했던 이스라엘 자손에 머무르는 일이 430년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카운트 하신 날짜는 하루도 오차가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날에,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은즉, 이게 주의 군대라는 표현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군대도 아닌데 군대라고 하나님 표현하세요? 군대 같지도 않은데, 그렇죠? 42절, 그것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실 주를 위해 많이 지킬 밤이니라. 이 밤은 온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대대로 지킬 주의 그 밤이니라. 주의 그 밤. 그러니까 이 밤에 정식 명칭은 주의 그 밤입니다. 주님의 그 밤. 또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주를 위해 많이 지킬 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위해 42절 많이 지킬 밤 또는 주의 그 밤. 이것이 지금 이 밤에 이 날에 대한 정식 명칭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이후에 이 유대인들은 주의 그 밤 또는 주를 위해 많이 지킬 이 밤을 이제 계속해서 지키게 되는데 어떤 기간에는 잘 못 지키고 어떤 기간에는 잘 지키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키고 또 왕정 시대에도 사악한 왕이 일어나면 이런 것들을 안 지키다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왕이 일어나면 이런 걸 지키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포로로 잡혀간 기간에는 이런 걸 못 지켰겠죠. 근데 포로로 귀환해서도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도 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쭉 지켜오면서 이제 이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이 있고 나서 한 1500년 정도 흘렀을 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유대인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33년 반 동안을 이 지상에서 사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완성하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이제 마지막 밤, 이 지상에서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마지막 밤, 그 마지막 밤이 지금 바로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본문에서 이제 이 주의 만찬이 처음으로 제정되는 바로 그 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보시면 14절부터 보니까 시간이 이르매, 물론 이때 시간이 이르매는 이제 그 요 날에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것저것 만찬 준비를 해놓게 하시고 나서 보통 이제 유월절 만찬을 먹는 어떤 그 시간이 되었을 때 그런 의미이지만 이것이 또 이 상징하는 바가 상당히 크지요. 시간이 이르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유월절 만찬이 있었던 그 이집트의 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정확한 시간이 다 차고 나서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마침내 그 죽어갔던 어린 양의 실체이신 그분이 실제로 죽으셔야 하는 그 시간이 이르렀다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이르매. 그분께서 열두 사도와 함께 앉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랐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취될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이라는 것을 대할 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어떤 그 지켜왔던 유월절 만찬의 연속선상에서 생각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연속성을 좀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밤에 유월절 만찬을 이렇게 하시면서 주의 만찬이 시작되는 이 밤은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서 봤던 그 첫 번째 유월절 이후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지켜왔던 그 유월절 그 자리를 지금 그 만찬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로 이 밤을 시작하시지만 그러나 사건이 진행되면서 시간이 더 지나면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제 주의 만찬으로 이렇게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 15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 지켜왔던 이 유월절 명절의 이 각각 요소들의 정확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비로소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해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참 조상 대대로 해서 이 명절에 먹어왔던 우리로 치면 예를 들어서 떡국을 먹었다, 송편을 먹었다 이 의미를 우리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심지어 어른들도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먹어왔지만 어느 한 분이 와가지고 그것의 정확한 의미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밝혀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유월절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먹어왔던 양고기와 또 빵과 또 이 채소와 또 이 마시는 음료, 포도즙에 대한 이 해석을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상속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교회를 염두에 두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누룩 없는 빵이었습니다. 누룩, 이것은 뭔가를 부풀리는 것입니다. 뭔가를 사실 썩게 하는 것입니다. 썩음으로서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속성과 얼마나 많이 닮아 있습니까? 죄라는 것은 순수한 것을 썩게 만들어서 부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 이것은 부풀려져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환상으로 가득 찬 것이에요. 실제라기보다는 환상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 오후 시간에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하게 될 텐데 이브가 그 선악과를 보면서 가졌던 그것도 사실은 환상이었던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을 속았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속았다. 환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저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은 그런 어떤 그렇게 보이는 것 그게 환상인 것이거든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 부분은 이따가 오후 시간에 좀 더 예,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때 이 먹는 이 빵, 이 빵의 실체가 무엇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이것을 설명하시는 그 장면에서 좀 더 자세하게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제가 잠깐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나눈 이 포도즙 잔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빠져나오던 그 밤에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 물들었던 그 양의 피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후 시간에도 이제 빵과 잔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잔을 이렇게 잔이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무엇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냐면 물론 그것이 예수님의 피를 당연히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의 그 노예 생활의 그 마지막 밤 즉 주의 그 밤에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 물들었던 그 양의 피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의 실체가 바로 나였다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제 하나의 규례였고 또 많이 지킬 밤이었다.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많이 지킬 밤.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의 이 연속선상에서 제정되는 이 주의 만찬은 교회에게 주시는 규례로 되어 있는 것이고 또한 많이 지켜야 좋은 그러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 경우에는 매일 주의 만찬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의 첫날에 한 번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했던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교회 대부분에서는 이것을 어떤 하나의 그냥 형식적인 의례로 만들어서 1년에 한 번 정도를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교회들이라면 그래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주에 있을 때는 저희가 주의 만찬을 매주 했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교회는 이게 지나쳐서 주의 만찬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브레드린 형제교회라고 하는 형제 사랑 침례교회 말고요. 브레드린이라고 하는 그 교회들에서는 이제 매주 주의 만찬이 있어야만 그게 예배다. 카톨릭도 똑같죠. 매주 미사가 있어야만 그게 예배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매일 모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역교회가 이것을 횟수를 정하지만 그러나 많이 지킬 밤이라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자주 행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지키도록 하신 이 유월절 명절은 인간의 구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는 그런 어떤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출애굽 사건 자체가 그런 구원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이 특별히 이 유월절 사건은 더 정확하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식을 통해서 이것의 각 구성 요소를 세심하게 구상하시고 배치하신 것입니다. 대충 그냥 아 그래 너희들 배고플 텐데 뭐 그냥 아무거나 먹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심하게 양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또 쓴 채소와 또 피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이렇게 구상하고 배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이 이집트에서 이 첫날, 이 첫 번째 있었던 이날에 행해진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고, 앞으로 이제 장차 있게 될, 근 1500년 후에 있게 될 그 교회까지를 함께 염두에 두신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또는 죄에서, 죄의 모형인 그 이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또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이제 분리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구워지신 그 어린 양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구워지셨어요. 숯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전 지역에 뿌려졌던, 덮여졌던, 발라졌던 그 피, 파멸시키는 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발라졌던 그 피, 그 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또한 쓴나물을 함께 먹어야 할 것입니다. 쓴나물, 이것은 교회는 주의 만찬에서 빵과 포도즙만을 말씀하셨지 쓴나물을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또 이 고기 자체, 양고기 자체도 우리 교회가 그걸 먹도록 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런 양고기나 쓴나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순환과 또 이 고통, 수치 이런 것들을 기꺼이 감수할 마음을 다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쓴나물을 함께 먹는 그러한 주의 만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우리가 만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이 집행된 세상, 머리가 부서진 마귀의 세력,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있던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찬을 즐기지만, 그러나 이집트 전역에서는 대성통곡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러한 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의 대적 마귀의 머리가 부서졌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것을 다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이 만찬의, 주의 만찬의 이 절정이 이제 우리가 교회가 휴거되었을 때 공중에서 주님과의 그 혼인 만찬, 어린 양의 그 혼인 만찬에서 절정을 이룬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소망과 기쁨 가운데서 이 만찬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